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집구석이에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로 뿜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야, 음악이 없으니까 맞는구나.
박자감 박자감이 없어서 박자감이 없어 박자감이.
네, 직구석 3회 네, 시작할게요. 오늘도
와와
좀 하라고.
이게 방송을 시작한 건지 아니면은
시작할게요라고 말을 했잖아요.
아 그래요?
응. 아직도 적응 못하면 어떡해.
시작할까? 그러고선 자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은 2015년 이제 새해 초에 첫 방송이잖아요. 1월 2일에 올라가요.
1월 2일에 정말 따끈따끈한.
네. 근데 어쨌든 2015년. 우리는 아직 2014년에 있잖아요. 다들 송년회는 거의 끝내셨죠? 이제 안 끝났나?
송년회는 뭐
저는 하나 남았어요.
저는 송년회가 하나 있는데 지금 참석을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하나 있으면 가야지.
그러게 아쉽잖아.
아쉽진 않고요.
저도 이제 송년회 대충 다 지나갔는데 다들 무사히 잘 버텨냈는지.
어머. 그럭저럭 잘 버틴 것 같아요.
송년회 가서 집구석 얘기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건축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네. 유명한 방송이야 우리.
네, 은근 아, 많이들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조심해야 돼. 공인으로서 행동거지를 조심해.
이 소장님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러길 바래요.
편집자입니다. 반사.
2014년 보내는 마음들 어땠던 것 같아요. 2014년 그리고 2015년 다가오는데
2014년은 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아, 우리 모두가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살아남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어떤 할아버지가
어이쿠 이 소장이 위험했네요.
살아남겠다는데 뭐라 그래.
살게 해주든가. 본인은 모르시겠네. 다른 분들은
뭐 저는 올 한 해 집 짓는 것 때문에 1년이 그냥 다 지나가서 생각만 해도 힘이 빠지네요.
아, 네,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14년도였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좀 일도 그렇고 뭐도 좀 정리된 한 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되는 게 좋은 걸까?
몰라.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우린 소개를 안 하고 막 시작을 했는데 네.
아, 그네?
네, 금방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이 네.
디자인 오피스 유강미라입니다. 아, 어제 그 송년회 여파로 지금 오늘도 약간
우리 같이 했잖아요.
네. 4시에 집에 들어간 거 몸 상태가 썩 좋진 않네요.
우리 사무실에서.
아, 그 추운 데서.
아니요. 따뜻했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진짜요?
저희가 육중 뽁뽁이를 엄청나게 시공을 하고
난로도 세 개나 있고 난로 두 개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새벽까지 그렇게까지 춥지.
따뜻했어요. 또
안녕하세요. 토리 아빠입니다.
질문을 2014년을 보내며 2015년을 맞이하는 마음 이런 거였어요.
아, 올해 되게 그럴 것 같아. 아기가
맞아.
올해 저의 한 해는 결혼과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네요.
결혼도 올해 하신 거예요?
작년 12월 21일 날 했고요. 네,
여기서 날짜까지 밝히고.
속성이죠, 속성.
그리고 바로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병원을 가기 시작하고.
아기는 그 전에 생겨서 병원에 간 거죠.
그건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지. 그렇게 수순이 그렇게 됐네요.
진짜 버라이어티한 2014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도 한 몇 번 하고.
네, 2015년은 그랬습니다. 육아와 함께.
2015년은 육아와 함께 해야죠. 육아와 가정에 대한 계획, 가정 계획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
가정에 충실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면서.
방송으로 다 나간다?
재밌게 살 수 있는. 안 그래도 어제 와이프한테 혼났습니다.
왜요?
와이프가 방송을 들었대요. 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냐고.
육아의 100분의 1 막 한 거.
그 얘기는 안 했고. 그 얘기는 안 했고. 아 무슨 얘기를 했더라.
아 방송 몇 개나 했냐고 그랬던 거.
몇 개나 했냐고 물어봤고 안 듣는다고 자기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어? 이번엔 그걸 얘기했군.
마치 여기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네. 한 분의 고정 멤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언제 한번 게스트를 너 말고 너는 애보고.
그까? 어.
그것도 괜찮은데?
상처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어 아니야 여보.
아까 이 소장님 얘기하셨나?
안 했어요. 지금 반고도리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가? 이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끝.
왜요?
뭘 더 바래요?
2015년에도 무사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2015년에는 살아남을 수 있겠죠.
에이, 숨만 쉬면 되지 뭐.
그렇지.
저는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이고요. 2014년에 나는 되게 많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새로 만나고 새로운 일들을 막 시작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구석도 시작을 했고 2014년에 시작된 많은 일들이 2015년에 뭔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집구석이 카테고리 1위를 해보는 그런 꿈을 너무
이게 카테고리 순위 앞쪽에 있는 애들은 다 되게 유명한 것들이네요. 뭐 라디오에서 그쵸? 한다든지 뭐 유명한 사람이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보통 카테고리 앞쪽 순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컬트 쇼도 있어.
있어요.
팟빵. 라디오. 컬트 쇼 재밌는 것만 모아놓은 건가?
팟빵으로 있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왜 팟빵을 만드는 거야?
라디오도 다 있어요. 모든 라디오 프로가 다
왜
있어요.
왜 라디오는 라디오에서 하면
다시 들으라고.
다시
유튜브에나 올리라고 그래. 왜 순위 앞을 잡아먹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레전드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에더스의 집구석은 2015년에도 가능한 한 오래오래 꾸준히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잠깐 막간 광고 충무로에 있는 저 디자인랩 소소와 이호 강소장님이랑 같이 충무로 건축교실해요. 여기서 하는 이런 내용들
재탕 성탕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또는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충무로 건축교실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두 분의 양해를 구해서 광고를 게재할 테니
네, 마감 임박입니다. 마감 임박.
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자리 안 남았어요.
큰일 났어. 빨리빨리 하세요.
몇 자리 안 남긴 했어.
그러니까 몇 자리 안 남았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애초에 몇 자리 없거든. 저희 충무로 건축교실도 잘 되길. 저희는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모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집짓기 모임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죠. 여러분들도 언젠가 저희가 갑자기 불러서 뭔가 특강을 시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에더스의 멤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건축교실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실물을 보고 실망하실 기회를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이미 뭐 사진 나갔죠.
사진은 너무 옛날에 올려서 사람들이 잘 안 볼걸? 보나?
다들 찾아보실 의향이 없어서 그렇지. 찾으신다면요. 뭐
가능하나요?
얼마든지.
얼굴 공개를 안 하려고. 오늘도 이렇게 집구석 방송 시작했고요. 첫 번째 코너 하고 그다음에 본방송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네, 건축 타임라인 시간인데요. 건축 타임라인은 최근 2주간의 건축계 여러 소식들, 뉴스들,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간단한 코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이 소장님께서
네, 이거는 뭐 건축을 하고 계시는 저 같은 건축가 분들이 더 유용할 수도 있는데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법령 체계를 이제 개편을 한대요. 63년에 처음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뒤로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막 모순되는 법률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근데 중복이 되는데 이쪽에선 규제사항인데 이쪽에선 허용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많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체계화시켜서 정리를 하려고 연구 용역을 이제 그 하달 받았다고 합니다. 건축정책위원회 하달이죠. 우리나라는 명령을 내리고 듣는 구조니까요. 위원장은 김석철이라는 건축가 분이시고요.
진짜 오래되긴 했다. 근데 그렇죠. 법이 우리도 건축법 매번 이렇게 검토하지만 허가권자 재량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웬만하면 다 허가권자 재량이죠.
그 왜냐하면 해석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허가권자라는 거는
공무원
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님께서
그렇죠
하시는 거군요.
이게 해석이 애매할 때는 허가권자 재량인 거예요. 애매한 그러니까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애매한 것들을 국토교통부죠 지금. 네.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허가권자 네.
허가권자 상의하세요.
아, 그렇게 그냥 다 떠밀어버리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빡빡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려고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발전을 막고 있다거나 자유로운 건축물을 좀 막고
그게 있는 이거죠. 뭐 62년에 제정됐는데 한 번도 체계를 잡아서 만든 게 아니라
그때
지금 50년 땜빵식으로. 될 때까지 땜빵식으로 계속 하니까 법이 막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체계를 잡아서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겠다는 건 거고 건축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말고 일반인들에게도 조금 그 체계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번 바꿔보겠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법조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그런 기득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되게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허 같은 걸 쓰려고 해도 특허 낼 때 쓰는 용어들이 따로 있고 막 이래서 자기네들의 그런 범위를 침범 못하게 막 되게 배타적인 그런 뉘앙스였는데 건축 같은 경우에도 약간 요즘 어려운 용어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건축법도 일반 다른 법이랑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막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닌 경우도 많고
법률 용어가 다 좀 그런 것과 있고
그런 것 좀 지금 쉽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법규는 왜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뭐 어느 법을 기준으로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면 건축법 몇 조 몇 항 뭐 이게 관련돼 있는 문구다. 그러면은 쭉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뒤에다 하면 되지. 문장 중간에다 꼭 그걸 넣어놔가지고
계속
그
다른 법을
참고하는
찾아봐요.
것들이 중간에 계속 끼어들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읽으려면 한참 뒤로 가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걸 만드는 사람도 참 머리가 대단한 것 같아.
나쁜 게 아닐까.
어떻게 세세에다가
그러니까 계속 링크 걸리듯이 한 문장 읽으려면 막 법 한 세 개 찾아야 될 것 같아.
한 네 개쯤 넘어가면은 내가 원래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이 쉽지 않죠. 항상 멀리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것들인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법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지 지키지.
아저 몰라서 못 지키는 거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강 소장님은?
두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러버덕 이거를 서울시에서 한강에 러버덕을 대신한 큰 고니를 만들어서 한강에 띄우겠다는 그런 발표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뭐 예산이 14억을 지금 배정을 해서 내년 이거 국제 공모를 거쳐가지고 내년 10월까지 조형물 설치를 마무리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왜 큰 고니냐? 근데 그게 이제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상징하는 게 큰 고니고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지정돼 있네요. 큰 고니를 형상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게 러버덕이 이게 전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설치가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런 걸 해보겠다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종이라도 바꾸지 조류를 똑같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게 이제 전에 보면은 이명박 서울시장일 때 청계천에 세계적 팝 아트 미술가라는 클래스 올덴버그가 제작한 그 스프링 그거죠. 이렇게
소라
소라 모양으로 돼 있는 보라색이랑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거. 예. 네.
그게 고둥이라 그랬나?
네, 하여튼 고동 같이 생긴 거. 그게 저희는 이게 돈이 중요하니까 우리 돈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34억이 들었지만 이건 KT가 전액을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이 고니는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왜 우리의 세금으로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어, 이건 떠다니는 게 아니라 고정시킨다는 거죠?
고정시킬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대략 크기가
세빛 둥둥 고니가 되겠네.
에, 20m, 30m 정도 된다고 하고 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 플라스틱, 강화 비닐, 특수 고무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 크네.
이 러버덕이 되게 큰 거였나 봐요. 원래 저는 안 가봤거든요.
저도
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아니요, 저도 못 갔죠. 네.
저는 짤들만 봤어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았잖아. 나 목말랐죠, 막 이런 거.
고니가 물에 처박고 있는 그거요. 아, 고니랜다, 러버덕이.
우리 고니도 나중에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뭔가 저는 그 아까 그거 있잖아요. 일단 공공기관에서 돈 들여서 만드는 큰 조형물, 뭐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이 흔치 않고 우리나라에서 딱히. 그래서 봤더니 그 오마이뉴스에서 낸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랑 베를린이랑 관련지어서. 근데 거기서 한 얘기가 그거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뭔가 돈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순신 동상과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었대요. 전국의 학교들.
아.
네. 그게 공공기관 정부에서 돈 들여서 설치한 조형물이었고 그 이외에는 이렇게 나라에서 조형물에 막 이렇게 큰 돈을 직접 써서 만드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자가 베를린이랑 연결시킨 게 그런 것 같아요. 베를린에서는 어떤 기억들은 좀 지우고 어떤 기억들은 보존하고 어떤 기억들은 또 더 부각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 도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도시에서 조형물을 만드는데 그 전에는 뭐 이게 뭐 사회주의 프로파간다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요즘에 베를린은 그렇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큰 고니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아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
무슨 큰 고니 축제 이런 것도 있던데 한강 상류 이런 데서 하고 철새들하고 뭐 이런 거. 네, 고니가 뭐 한강의 중요한 철새인가 봐요. 우리가 뭐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깨끗해야지 오고 그러는 건가? 고니가?
어쨌든 천연 기념물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큰 도시에 흐르는 강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큰 사이즈의 강이 없죠.
큰 사이즈의 강이 없는데 그에 비해서 한강을 대표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니를 딱 봤을 때 되게 막 따라하고 막 이게 뭐지? 그냥 장난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도 이 기사를 처음 믿지 않았어.
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그러면은 한강을 대표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면
한강을 대표할 뭔가가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거기에 의문이 드는데 다른 도시들의 강이 유명한 건 그 도시들이 유명해서 강이 유명한 거 아닌가요?
강의 이름까지 같이 이제 불려지면서 이제 유명하겠죠?
그쵸. 뭐 도시의 어떤 달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한강 유명할 텐데 한강의 기적.
그것도 있고 괴물 영화 외국에서도 꽤 유명하지 않았나?
뭔가 그런 편견일 수 있잖아. 그것도 벌써 50년대부터 거의 한 50, 60년을 계속 그런 얘기들로만 한강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왔는데 그런 걸 뭔가 탈피하고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냥 드네.
나는
갑자기.
그냥 그 강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냥 냅두기가 너무 답답한 거야. 뭔가를 해야 되면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자꾸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닌가. 노들솜도 자꾸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다음 뭐 세빛둥둥성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두기에 너무 크고 뭔가만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난 막 드는 거죠.
보니까 한강의 기적도 베낀 거네요.
어디
라인강의 기적을 베낀 거네요.
아. 그 기적 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꺼져가고 있다니요. 진작에 꺼졌죠.
그런 거야? 여기 그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도 제목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강의 기적을 잃은 대신 기억을 잃어버린 서울. 막.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잘 부각을 하고 우리가 기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60년대까지 한강 사진을 보더라도 모래사장이 바로 있거든요. 그 올림픽도로랑 강변북로 생기기 전에는 모래사장이 쫙 있어가지고 뭐 포구잖아요. 영등포, 마포가 포구인데 거기에는 뭐 백사장이 쫙 깔려 있고 강모래들 뭐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바뀌어버렸죠.
런던에 템즈강 있잖아요. 거기도 템즈강변 가보면 곳곳에 모래사장이 아직 남아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선탠을 하고 있어요. 그 도시 바로 그 옆에는 막 사람들 산책로 있고 막 이런데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부터 조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요구들이 사실은 그 템즈강이나 이런 데도 왜 맨날 서양 사람들은 왜 해 만나면 옷을 보고 선탠을 하는지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했던 거고 우리한테는 이 압축성장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한강변에 나타났던 것 같고 그러면서 요새 자전거 장난 아니잖아요. 한강변에
아,
그런 길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또 그렇지만 이제 자연적인 아까 모래사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또 거기를 또 모습이 또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 얘기한 대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뜬금없이 고니가 나오거나 얘기한 대로 정말 이벤트만 만드는 거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옛날 갖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쌓여온 어떤 시간들이나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닌가. 바꾼다면 뭔가를 한다면 세비특등상 이런 거 진짜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아, 박 시장님이 컨텐츠를 참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 왜 저러지? 이런 이벤트성의 큰 꾼이를 막 만든다 그러고 막 왜 그러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점점 좀
어쨌든 이왕 할 거면 또 잘해서 잘 되면 좋겠네요.
뭐 할 얘기?
아니야. 아니야. 좀 약간 다른 게 좀 생각이 나서 이런 조형물 얘기하니까 사실은 곤이라는 게 이제 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무엇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 상하이에서 했던 그 엑스포 그거 할 때 네덜란드가 아니지. BIG 스웨덴
여기서부터 스웨덴은 덴마크라고 들어주세요.
그쪽에서 그 파빌론 스웨덴 그 파빌론 지으면서 스웨덴에 인어공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인어공주가 있는 바닷가가 있거든요. 그 인어공주 상이 있는 그 인어공주를 북경
상해입니다.
으로 데리고 오고 북경의 상징인 판다를 그 인어공주 자리에 갖다 놨어요.
아 실제로?
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막 이게 그 인어공주 상을 절대 이렇게 뭐 이렇게 반입하거나 뭐 어디 보내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상하이에서 그 엑스포를 하고 이제 스웨덴 간을 지으면서 이렇게 잠시 판다를 스웨덴으로 여행을 보낸 거예요. 그런 이벤트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그 온 사람들도 항상 그 책에서만 보던 그 인어공주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상징적으로 실제로 거기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전시를 하고 그 자리에는 판다가 대치를 돼서 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조금 상징성이 좀 있어주면 좋겠는데 곤이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 상징은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니까
다 스토리가 있고 되게 시간을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판다도 그렇고 인어공주도 그렇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 재밌었어.
그 물도 떠왔어요. 그 인어공주가 있는 그 거기에 있는 물을 떠와서 그거를 이제 물도 이렇게 예, 채우고 거기에 이제 그 인어공주 그 상을 딱 갖다 그렇죠. 놨어요.
덴마크관.
덴마크관이군요. 덴마크. 죄송합니다. 스웨덴이라고 했군요. 제가.
덴마크관 9시간 기다려야지 볼 수 있어서 안 봤어요. 못 본 거지.
아무튼 우리 서울도 도시에 대해서.
그럼 그 서울에서는 네. 고니보다는 까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큰 까치.
그런가요?
우리나라 새 까치잖아.
그렇긴 한데 제일 많은 건 비둘기.
아, 그 우리나라 새가 까치였어?
우리나라 그래? 까치야.
어, 우리나라 국조가 까치? 까치야?
어, 국조가 까치야.
아, 그래?
진짜야?
네. 우리 몰랐어요?
어. 몰랐지.
국민학교 때부터 까치였는데.
난 몰랐어. 인천의 새만 아는데 제드름이.
그래?
와.
야, 아. 향토색이 짙은 놈인데?
와. 야, 우리도 도시의 상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잘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아서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축 타임라인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제 본 토크 들어갈게요. 잠시. 예, 지난 두 번의 에피소드에서는 집의 구조 그리고 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오늘은 눈, 비로부터 집안을 보호하는 지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지붕을 얹어야 뭔가 집이 그래도 형태가 대충 완성될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어보자 해서 지붕을 이번 주제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붕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평지붕, 경사지붕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1부에서는 지붕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이랑 평지붕에 대해서 그다음 다음 주에는 경사지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경사지붕과 그리고 관련된 다른 내용들도 같이 얘기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럼 일단은 지붕이 뭔지부터 설명을 들어가 보죠.
지붕은 이제 건축물의 제일 위쪽을 덮고 있는 부분인데요.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치면 바닥, 벽, 지붕 특히 구조체, 주요 구조체를 지칭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뭐 대수선의 기준을 삼기도 하고요. 대수선이냐 뭐 아니냐 이런 걸 기준을 삼는데도 뭐 지붕 뭐 얼만큼 부시면 뭐다.
대수선은 다음에 저희가 할게요.
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날씨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실내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용도나 뭐 쓰이는 재료, 뭐 형태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형태를 기준으로 평지붕과 경사지붕으로 이제 두 가지만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지붕과 경사지붕 용민 씨는 딱 구분이 갈 것 같으세요. 아시죠?
평평한 게 평지붕이고 경사 있는 게 경사지붕.
정확한 정의예요. 정확한 정의예요.
근데
그렇죠.
이 평평한 거랑 경사진 거랑 같이 있는 건 뭐예요?
평경사지붕.
마른 모다 막 이런 거.
뭐 평평한 부분은 평지붕인 거고 경사진 지붕은
그렇지.
경사지붕.
아 그렇게 네, 네, 네. 섞어서도 할 수 있구나.
네, 섞어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평지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큰 빌딩은 거의 평지붕으로 하고
그렇죠. 집들은 지금 지어져 있는 집 단독주택들은
오래된 단독주택들은
거의 평지붕이죠.
옥상 있는
옥상 예.
옥상 있는 것들
빨래 널고 그러는데
그렇죠. 옥상이 있는 거 경사지붕도 많이 본 것 같아 난 옛날 집들 오래
경사지붕도 있죠.
경사지붕은 대부분 기와로 덮여 있는 거
그렇죠. 예, 예. 경사가 있으면 경사지붕이니까 네, 양쪽으로 지붕 경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네. 경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경우에 지붕들을 다 경사지붕으로 모아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나? 평지붕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려니까.
그렇지. 당연한 얘기는 그러면 우리 빨리 넘어가고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붕 바닥 벽 이게 다 그냥 순 우리말인 거네요.
네? 우리말이냐고요?
한자가 있나?
이거는 우리말.
그래서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붕 바닥.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인데.
근데 맞네. 우리말이네. 순 우리말인 것 같은데.
집도 우리말이고.
집은 우리말이지.
구석도 우리말이고.
아, 우리는 한글말. 한글과 우리말을 사랑하는.
토리도 우리말이라면서요.
토리도.
아빠도 우리말이야.
지붕이 한자 같은데 느낌에.
진짜?
지붕
날개를 뜻하는 붕 뭐 이런 건가?
지붕 우리말
우리말이네요. 한자같이 생겼어.
땅지자라서 그래.
붕자 때문에 그래.
아 땅을 이렇게 띄운 거야.
땅을 붕
땅을 붕
이래 왜 이래? 아 이러지 마자.
나 이 두 명의 개그코드에 자꾸 말려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단어가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붕은 대체적으로 구조체가 제일 힘줘서 결국에 가장 결과적으로 목적을 갖고 받치고 있는 최종 어떤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지붕 위에 보통 아무것도 안 놓긴 한데 경사지붕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평지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큰 건물 같은 거 그 위에 너무 많이 나왔고 무거워진다 막 이래갖고
증축하고 이런 거?
네, 증축이 아니라 무슨 뭐 실외기 같은 거 큰 거 막 공조기 같은 거 놓고 막 그래서 그런 거 나서 좀 무거워져서 문제가 된다고 나왔던 거 같긴 하거든요.
그거는 원래 그거를 계산 안 하고 놨다가
옛날 건물일 것 같아.
추가돼가지고 이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면서 그걸 거기다 올려놓는 거지. 그 무게를 계산 안 한 구조체인 거죠. 그
생각에는 그냥 건물이라 그러면 위에다가 뭘 올려도 그냥 튼튼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진 않은가 봐요.
한없이 올리면 무너지죠.
조금 올려.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물들은 구조 계산할 때 무게나 이런 것들 고정하중들을 조금 더 풀려서 계산을 해요. 더 안정된 건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삼풍백화점 네. 무너진 게 그 위에 실외기나 공조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계산값보다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쯤이었나 그 왜 안전계수인가 뭐 하여튼 뭐가 있는데 저도 대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필요한 그런 구조의 안정성보다 뭐 몇 배를 해서 그 건물을 짓는 게 상식적인데 왜 예전에 조선시대나 신라시대에 지었던 다리 같은 거는 아직도 안 무너지는데 왜 요새 지은 건물들이 더 좋은 공법으로 지었을 텐데 왜 무너지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수님인가 누가 얘기했던 게 옛날에 그 다리는 그런 안정계수 필요한 안정성보다 뭐 한 100배, 200배 정도 튼튼하게 만들었다면 요새는 뭐 금전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3-4배 정도만 한다고.
옛날에는 건축 재료를 이렇게 뭔가 크기별로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얘는 돌, 나무 뭐 이런 거니까 걔네들이 크기는 정해져 있는 걸 가져다가 이제 쓰는 거니까 크기를 자유자재로 인간이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생길 수
그래서 더 튼튼해질 수도
그렇죠.
있지.
그렇죠. 옛날 신전 같은 거 보면은 쓸데없이 기둥이 두껍잖아.
어떻게 보면 아까 저기 토리 아빠가 말한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썼기 때문에 계산이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자재에 따라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튼튼해 보이는 거 이런 거 썼을 텐데 지금은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접하게 이걸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아슬아슬하게 만드는 거지.
계산해서 집을 짓는 거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 아슬아슬한 데서 빼먹으니까 무너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빼먹으니까 빼먹는 걸 감안해서
맞아. 그런 것도 있지. 일단 우리 평지붕으로 먼저 얘기 들어가 볼까요? 요번 주에 메인 테마. 평지붕은 아까 말했듯이 평평한 지붕이에요. 주로 우리가 옥상으로 사용을 하고 네, 그런 지붕인데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난간처럼 둘러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파라펫이라고 하는데 뭔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난간이요?
네, 난간처럼 옥상 올라가면 건물 테두리에 이렇게 난간 있잖아요.
실제 난간을 말하는 거죠?
건물의 벽이 그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걸 파라펫이라고 해요. 평지붕에는 꼭 필요한.
아 그래요? 네. 아 그걸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구나.
따로 있어요.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건 난간이고.
뭔데?
파라펫.
파라펫 뭔데? 빨리 알려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파라펫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방수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높이 올려서. 거기서 이제 방수하는 것들을 좀 끝에서 이제 마구리를 이렇게 좀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조금 갖고 있거든요.
마구리?
끝에. 아무튼. 네.
그리고 건물 재료에 따라서는 파라펫 제일 상단에 플래싱이라고 이렇게 철물이나 이렇게 다른 재료로 덮어가지고 네. 물이나 이런 오염물질이 벽으로 바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처리도 해요. 네, 그런 처리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인데 옥상에 사람이 올라갈 경우에는 일정 높이 이상으로 올리도록 그러니까 난간의 역할도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펫이 있기 때문에 평지붕은 사실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그릇처럼 생긴 거죠. 네. 비가 오면은 물이 거기에 담기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홈통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는 거죠. 그 타고 내려가게.
어쨌든 옥상 활용이 평지붕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옥상을 쓸 수 있다는 게
특히 도시에서는 마당 맞아요. 같은 거 갖기 힘드니까 네, 옥상이 진짜 중요한 공간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더 그 젊은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옥상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옥상에서 뭐
맞아.
카페를 하기도 한다든지 장터를 열기로 한다든지 옥상에서 이제 도시농부들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땅이 없으니까 그걸 옥상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막 그 오래된 집들 많은 동네 보광동 같은데 그런 데서 그 옥상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옥상에서만 막 공연도 하고 예, 그런 거 또 하더라고요. 이벤트 같은 것들도 옥상끼리 연결하는 링크를 만드는 그러니까 실제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링크를 만들어서 다닐 수 있게 하여튼 도시인들한테는 숨통을 튀어주는 어떤
그쵸?
공간인 것 같아요.
자꾸 건물들이 높이 올라가니까 사실 이렇게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옥상에 올라가면은 트인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옥탑은 춥죠.
그렇죠. 옥탑은 춥죠.
하지만 옥탑방은 춥지.
아, 옥탑방 하니까 생각나는데 옥탑방 위에도 파라펫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직
하는 게 좋죠.
네, 있어요.
근데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옛날 건물들은 많으니까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옆에서 올라온 자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극상 바닥에 뭐 먼지나 이런 것들 쌓여 있는 것들 비 오면은 그 파라펫이 없으면 바깥으로 다 흘러내려가.
벽을 외벽을 타고 다 오염이 되니까.
그걸 막아주는 기능도 하죠.
아이고야 고맙네.
건물의 각 부분은 다 이유가 있어서.
아유 고마워졌어.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돼 있으면은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릇이 되니까 물이 담기는 거라서 이제 물을 빼줘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방수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평지붕 같은 경우는 보통은 도막 방수를 제일 많이 하는데 방수제를 바르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르는데 사실은 이게 깨지기가 되게 쉬워서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방수를 공사를 해줘야 되고 그래요.
방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필름지 붙이듯이 까는 시트로, 것도 시트로 까는 것도 있고,
아, 그래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요즘에 나온 것 중에서 도막 방수 중에도 기계가 있는데 그 스위프미래요. 그 미세한 그 콘크리트 사이에 굉장한 압력으로 이렇게 뿜어내는 그 사이 사이에 완전 얘가 밀착되도록 뭐 그렇게 하는 방수도 있고.
그건 안 깨지나? 많아서.
좀 다른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다른 것들은 사람이 바르는 건데 기계도 좀 바르긴 했지만 걔는 완전히 이렇게 분사하듯이 뿜어서 이게 압으로 그렇게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멘트가 일단 굳은 상태에서도 그게 이제 틈이 다 생긴다는
미세한 그렇죠? 틈이 있어요.
물이 스미잖아요. 네.
도막 방수도 있고 뭐 액체 방수도 있고 막 이런 구조체 자체를 방수를 하고 또 그 위에 방수를 하고
방수 막을 형성을 하죠. 이런 옥상
그러니까 방수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평지붕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구배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거?
기울기를
잡아줘.
아, 기울기. 네,
물이 이제 한쪽으로 고이지 않게 항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배수구로 물이 항상 잘 흐를 수 있도록.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조금 이렇게 기울여 놓잖아요. 그쵸, 배수구 그쵸. 방향처럼 그런 식으로 지붕도 기울기를 줘요. 뭐 80분의 1, 100분의 1 뭐 이런 기울기를 조금 주는 거죠.
평지붕은 방수를 참 하기가 애매한 게 아무리 좋은 방수라고 해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게 강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배를 잡아줘서 한쪽으로 몰잖아요. 그 몰린 물을 이제 바깥으로 빼내주는 게 서럼통인데 서럼통을 하려면 바닥을 뚫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또 방수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재료들이 다 물하고 안 친한 재료들이라서.
그래서 항상 물을 막아내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죠. 건물을 지으면. 그리고 방수도 옥상 같은 경우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막 기계도 올려놓고 창고처럼 그렇죠. 막 짐 올려놓고 막 이러다가 또 방수 바닥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록색 바닥 옥상 있잖아요.
우레탄.
예, 예, 그것도 우레탄 방수인 거예요. 이게 방수제 색깔인 거죠. 사실 페인트가 아니라
회색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초록색을 하는 게 있어.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상도 하도 해갖고.
네, 그렇죠. 오 잘하네.
네, 바닥은 지금 칠해봐갖고.
하도 상도에서 하는데 되게 다양한 색깔들을 좀 옥상에 칠해봤으면 어찌나 초록색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초록색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옥상 녹화를 좀 제대로 잘 해놓는
옥상
게
옥상 녹화도 이제 방수에 좀 아주 신경 써야 되니까
취약하긴 하죠.
항상 물을 머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잡아줘야 되니까 배수판도 깔아야 되고
잡기가 쉽지 않지 또 다 잘 깐다고 해도 그게 꼭 그렇게 가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옥상 녹화하는 경우는 방수를 몇 겹으로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거지 우리
근데 또 옥상 녹화를 해놓으면은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또 좋잖아요.
좋죠. 아무래도 단열층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흙 높이만큼.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에서는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하고
녹지 공간이요?
그렇죠. 네. 녹지 공간을 할 땅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조경 면적으로 옥상에다가 조경 설치를 다는 아니고 일부분.
요새는 높은 건물도 보니까 중간을 뚫어서 거기를 두세 층을 터갖고서는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근데 그게 막 조경 면적이나 공개 공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일반인들 누구나 갈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잘 안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만들어놓고 받고 나중에 길을 막아놓는다거나 막 이런 경우도.
그럼 안 되지.
네,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 걔네들이 다 법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분명히 이득이 있어서 하는 걸 거예요.
용적률에서 혜택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높이를 높이에서 뭐 준다던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공개 공지는 24시간 갈 수 있거든요.
갈 수 있어야 하거든.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막으면 안 되는 거야.
신고하세요.
출입카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개공지가 아니라 그냥 건물 안에 휴게공간이 되는 거죠. 그냥 옥상 뭐 이런 걸로. 근데 그거 옥상 조경면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나? 공개공지 아니라?
공개공지가 되면은 조경면적으로 인정을 받을 텐데 그 건물 중간에 아니고, 공개공지를 만들기가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러니까 공개공지가
테니까.
아니라 그냥 조경면적으로 들어가면
조경면적으로 들어가면요? 그건
잘 모르겠네.
이런 경우에 허가권자랑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 이게 뭔가 그 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따로 지정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특수한 경우는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근데 옥상은 하면 옥상 조경 하면은 인정을 좀 해줘요. 중간에 하는 건 잘 모르겠다.
제가 요새 막 집 보러 다니잖아요. 집 보러 막 다니는데 옥상이 잘 돼 있는 빌라 뭐 이런 데는 꼭 집주인이나 이렇게 부동산에서 옥상도 보여줘요. 꼭 보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건물의 가치도 이 옥상을 잘 꾸며놓으면 좀 올라간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여줄 거 아니야. 옥상 녹화를 잘 해놓는 것도 결국에는 건축물의 가치도 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저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흙 때문에 도시에서 소음 감소 효과도 있대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갑자기 그 얘기 생각났어. 서울에서 양봉한다는 거.
아 그거 원래 뉴욕이나 이런 데서 했던 건데.
옥상에서
그렇죠. 옥상에서
도시농업 그런 개념이랑 똑같은 거죠.
도시농업 맞아. 빌라나 아파트 옥상 가면 꼭 그렇게 텃밭처럼 이렇게 누군가
스티로폼 화분
박스 갖다 놓고
몇 개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들.
옥상 한 번도 올라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옥상
어머님들
우리는 우리 사무실 옥상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그래서 평지붕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건축가들이 약간 평지붕을 좋아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순하고 심플한 디자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진 않은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최근 들어서 건축가들이 경사지붕 집을 설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한동안은 건축가들 작품이다 이런 집들은 다 평지붕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경사지붕이 나온 지
들어서,
얼마 안 됐어.
최근 들어서 이제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좀 경사지붕 디자인도 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뭐지 분위기? 약간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분위기 때문이었어.
글쎄, 아니면 왜 그랬을까?
아니면 유행하는 다른 집들하고는 다르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
뭐 경사지붕이 생겨낸 게?
그 막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 북미식 뭐 목조주택 뭐 이런 그런 경향하고는 다르게 하려는 건지
글쎄 아무래도 저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 물을 평지붕은 다루기가 좀 쉽지 않아서 어려워. 아무리 잘해도 깨지니까
어려워서
네. 흘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서
아 그래서 다른
그런 용도로 경사지붕을 좀 쓰지 않았을까 최근에
최근에 네. 최근에 건축가
예전에는 대부분 다 그 뭐지 그냥 박스로 되어 있는
양옥
네.
양옥이라고
평지붕 건물이었어 옛날에는.
근데 같이 디자인을 해서 같은 건축가가 디자인해서 건물 지을 때 보면 경사지붕이 조금 더 시공비가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시공비 절약 차원에서 평지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요즘에는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60, 70년대 집들은 경사지붕이랑 해도 경사 그 각도가 되게 이쁘지 않은
맞아, 맞아.
경사 각도에 다 기와지붕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난립해 있으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지.
아 그래서 반발심으로? 그럴 수도.
그래서 이 평지붕을 했는데 평지붕을 하다 보니까 평지붕에서의 그 문제점들이 특히 방수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아니, 잡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런 생각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헤이리의 옛날에 파주 헤이리의 그 지침들 있잖아요. 건물 지침들에 그게 있었대요. 경사지붕 불허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가보면 막 건축가들의 경연장 같은 막 디자인된 집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헤이리의 경사지붕이 없었구나.
네, 저도 그거 최근에 처음 발견했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사지붕 있지 않아요?
불허래요. 불허. 파주 헤이리.
못 본 것 같아요. 다 박스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뭐, 그리고 정민석 씨 픽셀하우스 이런 거.
그건 경사지붕이라고 보기가 조금.
그 평지붕은 아니잖아.
근데 그 외에 이제 자잘한 부분이나 조금은 경사 이런 것들은 건축 심의위원회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 지역에 그거랑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거나 조금씩 협의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경사지붕 불허였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뭐 건축가들이 안 좋아하나?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어요.
뭐 좋고 나쁘고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헤일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몰고 가고 싶었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북미식 목조 조립주택 이런 것들은 못 들어왔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막으려고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은.
이유는 아마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만들 때는.
그렇죠.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문제는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다 통일해서.
그러니까.
아, 뭐 규제를 두고.
항상 규제로. 우리는 달라인 건지. 하여튼
우리끼리.
그런 건 건지. 그런 거.
맞아. 그리고 저는 평지붕 할 때 좋은 건 사실 경사지붕 같은 경우는 홈통, 아까 홈통 얘기했잖아요. 네. 물 빠지게 하는. 홈통은 숨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평지붕 같은 경우는 좀 숨길 수 있거든요. 벽 사이로나 아니면 기둥 사이로나 약간 벽을 이렇게 뭐지? 홈을 줘서 이렇게 그 사이로 빠져나가게 한다거나 그냥 밖으로 좀 덜 튀어나오게 하는 시도들도 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지붕 같은 경우는.
아, 그 경사지붕은 흘러내리는 게 이제 처마 쪽에 해서 네, 물받이가 있어야 되니까.
경사지붕은 홈통이 따로 그렇게 필요가 없죠. 필요는 보이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도 경사지붕도 있긴 있어야 되죠.
항상 그게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붙어 있는 홈통과 빗물바지를
숨기고 싶어
너무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 그게 건물에는 어떻게 숨기든지 간에 취약점으로 작용을 해요. 무조건
맞아요. 너 잘못 숨기면 네,
그 벽 안에 넣던 어떻게 하던 간에 물을 구조체 안에 넣는다는
하자 요인이죠.
하자 맞아요. 요인이 분명히 돼요.
맞아요.
그건. 그 예. 그냥 예전에 한옥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옥은 처마로 떨어지는 거죠.
그냥 떨어지는 거죠.
처마에서 그냥
바닥 바깥으로 더 떨어지는 거죠.
기와 하나하나가 물길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뚝 떨어지니까 거기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새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요새도 그렇게 경사지붕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홈통을 없앨 수 있어요. 경사지붕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네. 요즘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없어요. 그거를 빗물바지 처마 끝에 붙어 있는 네. 게 물길 같은 거를 붙어 있는 걸 싫어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건물의 형태에서 그게 되게 뭔가 덧붙여져 있는 네. 것처럼 딱 보이거든요. 네. 그걸 붙이는 순간
혼자 따로 노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그 한옥이나 이런 처마처럼 이렇게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 있으면은 문제가 좀 덜 되는데 네. 이게 너무 이제 그 외벽 끝나는데 좀 붙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아무리 물 처리를 해도 벽조로 좀 차고들 수도 있고 또 문제는 이제 고드름 같은 게 끝에 얼었을 때 좀 위험할 수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고드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는 건축주분들은
그렇죠.
예, 그런 걸로 계속 만나니까 그런 걸로
맞아요.
아, 이게 좀 위험하더라 이런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걸 없앴을 때. 그러니까 물에 대한 거는 사실은 다 있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빗물바지도 다 있고 홈통도 그렇죠. 다 밖으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좋긴 한데 또 이제 건축하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굉장히 하자 없이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죠. 이게 건축주들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홈통도 이게 동그란 게 이 메스에 어울릴까? 네모난 게
맞아.
어울릴까?
엄청 고민해요.
정사각형에 어울릴까? 직사각형에 어울릴까? 되게 고민하거든요. 색깔은 뭘로 하지?
맞아. 나 저번 색깔 그 벽이랑 다른 색깔로 칠했거든요. 홈통을. 그랬더니 그 칠하는 아저씨들이 도대체 왜? 왜?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은
도드라져 보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칠했더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홈통 갖고 아예 이걸 못 숨길 경우 홈통을 아예 디자인에 한 요소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건축주들은 사실 못 느끼고 관심도 없는 부분인데 그냥 물만 잘 빠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건축가들은 그런 부분을 엄청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좀 흉한 것들을 안 보이게 감추게 좀 덜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에 건축가들은 고민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예, 이 사람들은 사소한 것들에 늘 소심하게 하루 종일 홈통 생각하고 있는.
건축주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건축주는
물만 잘 빠지고
네, 물만 건축주가 잘 봤을 때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건축가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게 건축가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오늘은 질문은 없으세요?
아 저요?
네. 평지붕 내용 할 때는 거의 없어가지고.
빨리 하세요 하나.
질문 하나 할까요?
익숙한 지붕이라서 그런가?
어 그래서 너무 아는 거라서. 네.
그럼 그렇다기보다 이렇게 하면서 질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제가 평지붕 찾아봤는데 목구조에서는 평지붕 잘 안 쓴다고.
아, 네. 아. 물 때문에?
응, 물 때문에.
쉽지 않지.
네. 그러니까 목구조, 목구조가 경사지붕인 것 되게 당연하게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막 찾아봤어요, 제가.
목구조 평지붕?
네.
오.
막 찾아봤어요.
있어요?
못 찾았어요. 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평지붕으로 하고 싶은데도 안 돼서 약간의 경사를 준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다음 시공자들도 다, 하지 말라고 건축주들을 그렇죠. 말리더라고요.
어.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보통 지붕에는 안 하고 목구조 할 때 테라스를 만드는데 밑에가 그렇지, 거실이다. 실내에 만들어진 2층 테라스 같은 경우에 방수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얘기하신 대로 아예 철판을 그 사이즈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얹어요. 얹고서는 이제 그 상태에서 뭐 마감을 다시 한다거나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거 만약에 좀 사이즈가 커지면 한 판을 다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 틈이 생기죠.
이 틈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니까 맞아. 그런 것도 해요. 뭐지? 애들 이렇게 놀이기구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성형하는 거?
어, 성형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예 틀을
어,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나무, 기본적으로 나무이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문제예요. 물이 문제예요.
근데 콘크리트도 진짜 위험한 게 어느 곳에서 셀지 모르는 세잖아요. 콘크리트가 완전히 밀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이 물길이 막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아.
그래서 얘네들이 그 중력에 의해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금 내가 살고
그래서 어디선가 물이 떨어지는데 이게 어디서 떨어지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방수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습기가 무섭네요.
물이 제일 무서운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이 새기 시작하면 테라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지붕을 씌우면 돼요. 또.
결국은 물이 못 들어오게.
어, 물이 못 들어오게.
원래도 평지붕이나 테라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목구조로 할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목구조 워낙 많이 있게 얘네들이 3층짜리 그런 빌라 같은 걸 지으면은 테라스는 기본적으로 다 밖에 붙어요.
아예
안으로
밖에.
나오지가 않고 그 안에 이제 눈도 쌓이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실용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는데 그 외부 테라스도 이렇게 나무로 다 마감을 하는데 이 사이가 다 벌어져 있어요. 조금씩. 눈이 오면 쌓이지 않고
일부러 빠지게
그냥 밑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아예 안 들어오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물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에피소드
목구조는 화장실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렇죠. 화장실도 물이 들어가니까
이 점점 구조할 때 목구조에서 살짝 목구조 괜찮은가 그랬는데 지금 물 나오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아니 근데 모든 구조가 다 장단점이 있고 완벽한 뭐 정말 최고의 뭐 구조가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목구조는 수분을 머금기도 하고 뿜기도 해서 막 외국 같은 경우 그런 체육관을 목구조로 해가지고 수분 많은데 먹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목구조는 이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조체 안에서
환기를 잘해야 돼.
이 습기가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 안에서 썩어 버리니까. 네,
네. 그래서 목구조는 항상 지붕에 벤트를 만들어요.
벤트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통해야 돼요.
벽을 이렇게 오면 지붕에 다 구멍을 내서 그 지붕 안에 구조체 안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이 끝에다가 그 용마루 벤트를 또 만들거든요. 끝에다 만들던 끝에 만들면 얘가 이렇게 올라서
벤트라는 게 바람구멍?
바람구멍. 네,
바람구멍
이게 빠지거나 아니면 여기 처마 끝에다 만들어요. 항상 벤트를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던 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와요.
그걸 안 해주면 안에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 먹으면 이게 함수율이 있잖아요. 나무가 다 그러면 뒤틀리거나 그럴 텐데
그래서 그것도 봤어요. 목구조 지붕 시공 저희만 막 찾아보면서 보니까 집 목구조 지붕 시공 그 하기 전에 구조체 한 다음에 다른 공사를 할 때 목재 함수율을 다 체크를 해서 몇 퍼센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돼야지 그 다음 시공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공할 때 날씨도 좀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워낙에 많은 데서 짓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목구조나 이런 검색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꽤 있었던 것 같아. 블로그나 이런 데서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오늘
거.
날씨가 뭐 어떻기 때문에
초창기에
초창기 이렇게 함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 습기 상태에서 뭐 시공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무시되고 있구나.
그런 내용
요즘에
못
목구조 검색하면 광고 블로그들이 엄청나게 뜨죠.
저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날씨가 좋긴 했어요. 날씨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비만 안 왔으면 더 좋은 오고, 거니까.
비 안 오고 날씨 좋고 약간 건조하고 이러면 훨씬 더 좋겠어요.
자재 자체가 또 뭐 무슨 처리가 돼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자재 자체의 흡수율이 네. 그게 좀 수분을 뺀 상태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황지붕의 장점은 불법 증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나왔다.
그 위에 뭘 놓든지 간에.
정식으로 허가를 득하셔서.
아, 저는 철거했습니다.
예전에 막 불법으로 한 것들, 너무 오래된 것들은 나라에서 막 양성화 시켜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 지금 양성화 그러니까 기간이잖아.
지금도? 네. 그런 게 문제긴 하죠. 이런 얘기를 듣고 나도 지금 빨리 해야겠다 막 이런.
해놓고 버티면은 네. 양성화를 해주니까.
걸리면 계속 벌금 내면서 그냥 쓰면 되고.
벌금이 너무 약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벌금보다
항상.
그거 세 받는 게 더 세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금을 내면서도 뭐 세 받고 사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긴 하죠.
둘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원상복구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다 이행강제금 내지. 세를
당연하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불법 증축을 그렇게 하게 되면 막 시공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아, 불법 증축 장난 아니야. 불법 증축의 세계는 그쵸. 정말 오묘해.
이게 뭔가 비어 있는 그 옥상의 공간이 되게 유혹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
너무 넓은 거지.
악마의 유혹.
너른 들판이 그냥 있는 거야.
한강처럼?
여기 지붕 하나만 씌우면 될 것 같고.
내 땅인데 내 땅에 하나 이만큼 비어 있어. 막 이런 거구나.
아, 그래서 지붕이잖아요. 그 천막으로 된 지붕. 그거를 달아놓는 거 아니야?
천막으로 된 지붕?
어닝? 뭐 이런 거?
어디에?
캐노피.
옥상에?
캐노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네,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아래쪽에서 공간을 좀 쓸 수 있어서.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이걸 단속을 할 때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단속하거든요.
아.
건축물 대장에 분명히 옥상은 계단만 올라가게 돼 있어. 물탱크랑 딱 두 개야. 근데 옥상 구조물 뭐가 찍었는데 뭐가 더 있어. 그럼 이제 나가가지고 벌금 매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항공사진에 웬만하면 다 걸리는데 그래서 잘 안 하긴 하죠. 왜냐면 자주 찍거든요 이거를. 항공사진을. 그래도 옥상은 항상 유혹의 대상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소규모 이렇게 파티나 웨딩 하는 그런
맞아요.
하우스 웨딩? 그런 데는 이제 몇 군데 이제 저기 저희 도련님이 결혼할 때 제가 좀 알아보러 다녔었는데 보통 일반 되게 옛날에 이제 좋은 마당 있는 이런 주택을 개조해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가보면 마당이 다 덮여 있어 항상.
덮여 있다고? 어. 뭘로?
마당 이제 위에 이제 프레임 다 걸어가지고 유리로 덮어놓는 거예요 마당을.
그거 다 불법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그렇게
행사를 하는
행사도
거고.
하고 집은 이제 집은 공간이 많이 크지 않은 데는 집에서는 주로 이제 식당 손님들 앉아서 이렇게 밥 먹고 하객들 앉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버티지?
메인 그 공간은 다 마당에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데도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약간 궁금했었어요 보면서.
유리로 덮으면 사진을 찍어도
투명하니까.
투명하니까.
와이로?
그렇겠지? 되게 꽤 많아.
모르겠지.
아, 그러면 그것도 걸려요? 그 원룸 주택 같은 거 한 2, 3층짜리인데 아래쪽에는 주차장 있고 근데 주차장 한 칸을 이렇게 그걸로 막아갖고
당연히
걸리죠.
걸리죠.
주차는 뭐 주차는 거의
주차는 그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지정된 주차 대수를 채워야 돼요. 설계할 때. 그래야 그 채워 준공이 나고 근데 그 주차를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 승인을 받아놓고 그걸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는 일단은 불법인 거죠.
공무원들 그런 거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항상 외근이야.
맨날 체크하러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정식으로 뭔가 허가 받아서 증축하는 게 항상 주차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딱 우리 땅에서 주차 공간 딱 두 대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 증축하면 한 대 더 돼야 돼.
맞죠.
아, 법적으로
면적에 그렇지. 따라서 그게 달라지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냥 올리는. 그래서 그냥 올리는 거지.
그냥
미안합니다. 하나 올려놓는구나.
어쨌든 불법은 나쁜 일이고요. 그 일이 오히려 불법이기 때문에 더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건물에도 지장을 주고 그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생활 환경도 안 좋고 단열도 뭐 될 리도 없고 안전에도 좀.
그래서 옥탑방 구하러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등기를 확인하시고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런 생활 정보까지.
그러게요. 법령 생활 법령 정보.
어쨌든 좀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에서.
그렇죠. 활용하기에 따라서.
없으니까.
일단 이번 주 평지붕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번 주에도 생활 정보 코너 예, 새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무리 인사할게요.
대체로 쓸모없고 가끔은 유용한 오덕오덕 생활정보.
안녕하세요, 토리아빠입니다. 오늘 생활정보는 믹스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먼저 아이스라떼 만들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추운 겨울에도 답없는 상사와 개념없는 후배는 언제나 달달하고 시원한 아이스라떼를 생각나게 합니다. 믹서기에 믹스커피랑 우유, 얼음, 그리고 꿀을 조금 넣고요. 그대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진하게 드시길 원하시면 믹스커피를 2개 넣으셔도 되고요. 꿀 대신에 달달한 무언가를 넣으셔도 됩니다. 우유나 얼음의 양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달라지겠네요. 자, 따뜻한 라떼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그냥 믹스를 따뜻한 우유에 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비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시중에서 한 5,000원 정도면 소형 거품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소형 거품기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주시면 더 부드러운 믹스 라떼를 즐기실 수가 있답니다. 또 다른 방법 보니까 휘핑크림을 얹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초코시럽까지 뿌리셔서 아주 멋있게 믹스커피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저만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믹스커피 마실 때 에스프레소 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을 끓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따랐다가 10초 후에 버리면서 컵을 데워주죠. 그런 다음에 믹스커피를 뜯기 전에 잘 흔들어서 섞은 다음에 컵에 붓습니다. 물론 설탕을 빼실 분들은 원래 하시던 대로 빼고 넣으셔도 되고요. 물을 부어서 잘 섞죠. 물이 아주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진한 믹스커피가 되겠지요. 저는 거기다가 계피가루를 뿌립니다. 에스프레소 잔에 믹스 진하게 탄 다음에 계피가루를 뿌려주시면 아주 맛있는 믹스커피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직구석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맛있는 믹스커피 비법을 올리신 분께는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오독오독 생활정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생활정보는 토리 아빠께서 땀이 네. 뻘뻘 흘리면서 녹음을 해주셨는데요.
쉽지 않죠?
이게 뭐 속삭이는 거
진짜 땀을 뭐. 많이 흘리시네.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나 봐요.
저 그때 힘들었어요. 저도
땀이 많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골에 이제 할머니들이 사는데 이렇게 누가 간 거예요. 리포터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할머니가 커피 한 잔 줄까요? 이러더니 대접에 믹스커피 두 개를 넣고 가득 채워서
이야, 시골에서 다 그렇게 먹지 않아요?
시골에서 그렇게 먹어.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다녔어요. 예.
되게 재밌었어요.
커피 사약처럼.
그 갑자기 생각이 약간 진짜 이렇게 사약 주듯이
얼음 둥둥 띄어서 여름에는
한 대접을
엄청 싱거울 것 같아. 네.
맞아, 토리 아빠 그리고 이거 생활정보 커피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커피집 하나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도깨비 커피집인데요. 그 연남동에 있을 때 한번 갔었는데 요새는 이제 월세가 비싸져서 성산동으로 옮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 주인분께서 원두 커피로 믹스 커피 맛을 내셨어요.
아, 정말 궁금하다.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처음 갔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에 추천 메뉴가 하나 다른 게 또 있고 이게 또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이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믹스 커피 맛이 나.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믹스 커피로 원두 맛을 내려고 한다거나
다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발상의 전환이야 진짜. 역시. 근데 난 굳이 가서 먹어보고 싶진 않아.
나는 먹어보고 싶다.
그래. 맛있어요. 그거 말고도 다른 메뉴들이 진짜?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 커피 맛이 좋아서 거기서 사장님이 직접 뭐 블렌딩한 커피 그런 거 사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성산동 어디 있어요?
네이버 지도에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줄게요.
거기 우리고 광고해주는 거 무료 광고?
그 카페. 그러네.
근데 진짜 좋은 가게들이 계속 쫓겨나가는 것 같아서 좋은 동네를 만들어놓고 쫓겨나가고
제가 엊그저께 연남동에 있는 무슨 꽤 오래된 커피숍인 것 같아요. 카페인 것 같은데 문 앞에
그거 봤어. 그거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요? 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집주인이 내 동생이 식당을 할 테니까 재계약하지 않겠다. 나가라.
그래서 지금 나갈게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 동생은 2월이 돼야 준비가 되니 2월 계약까지 니네는 장사를 하고 세를 내라. 뭐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손님이나 그 브랜드 이런 거를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그냥 심보인 거지.
그러니까 또 세입자는 승질나니까 그런 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가게입니다. 2월 이후로 하는 가게는 뭐 이런 거를 막 그런 일들이 참 씁쓸하게
많이 생기고 있죠.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평지붕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꽤 간단했죠.
그렇죠. 오늘 뭐 지붕, 평지붕에 대한 이야기.
항상 보면은 1부는 좀 간단하고, 그렇죠. 2부가 조금 더 실전적이고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럴라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부에서는 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경사지붕들이고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또 2부에서 얘기 나눠볼 테니까.
유민 씨는 어땠어요? 토리 아빠? 평지붕이요?
토리 아빠 지금 너무 더우셔서
토리 아빠
아, 평지붕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항상 마지막 멘트 소울리스.
일단 이따가 다음 주에 경사지붕 나오면 네. 또 이제 비교하면서 또 재밌는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 소장님도 인사?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런 거?
아, 저 이번 주에 만나요. 제발.
이번 제발 이번에 1월 2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새해 인사 한번 하고 끝내죠.
아 그럴까요?
새해 인사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또 그 방송 끝낼 때 되니까 댓글 막 이런 거 부탁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번 방송 초에 댓글 소개를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댓글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할까요?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댓글 질문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말고요. 팟빵에
아 팟빵.
네 저희 음질 달라진 거를 눈치채 주신 뿡이 아빠님.
아,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음질의 차이까지 느낄 정도로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고 계셨다는.
그 전에 게 이제 너무 안 좋았던 거 같아요.
절대 청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절대 청각.
너무 차이나게 안 좋았던 거야?
난 이 중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해.
어? 진짜?
풍이 아빠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몰라. 난 되게 감동했어. 어쨌든 알아채 주셔서.
절대 청각의 뿡이 아빠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많은 격려를 보내준 이쇼림.
얘는 올린 지 좀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됐는데 지난 방송 이후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방송을 좀 모니터도 하고.
12월
좀.
12일인데?
어.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지난 방송 이후군요. 네, 지난 감사합니다 이쇼림.
이후에요.
이쇼림.
이쇼림 감사해요. 저희 더 오래오래 우리가 방송을 제가 EP 올릴 때 01로 안 하고 001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100번째 넘어가려는 생각인가 보다.
001
내가 여기
까망이 소리를 또 넣어야 하는 거야?
미안하다 받아줄 수 없어서.
지금 힘들어서 못 받아줘. 그다음에 페북에서 저희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아,
무려 네. 첫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네, 네. 그 질문은 저희가 다음 주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아.
이번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끝내려고?
그러죠. 뭐 1월 2일인데.
네, 늘 얘기하지만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 저희 댓글 너무 기다리고 있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세요. 좋아요는 각 에피소드 밑에 좋아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멤버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PC에선 그러시
저희들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다음에 그 어플에서는 그 뭐냐 재생 화면 재생이 되는 화면 왼쪽 위쪽에 보면 하트 표시가 있어요.
그것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트를 탁 눌러주시면 에피소드 좋아요가 네, 된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고 좋으시면 좀 덜 좋으셔도 좋은 마음으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에서 직구석 검색하셔서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희 소식 그다음에 방송에 관련된 저희 내용들 늘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요. 혹시 댓글 쓰거나 뭐 이런 게 부담스럽다 저희에게 따로 할 얘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house.eders@gmail.com house.eders@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는 항상 너무 이야기 나누고 싶고요. 예, 그래요. 오늘 마지막 곡은 저희 새해 다짐을 담았고요. 들으시면서 한 주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고요. 자. 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집구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끝났는데?
아니야 안 급해요. 안 급했어요. 나는 오늘 더울까봐 그 옷 일부러 짧은 거 입고 왔거든.
얇은 거 입고 왔어.